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람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주목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아주 독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일종의 그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본래 그 자리에 터잡고 그 땅에 터잡고 사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서도 나왔어요.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20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라알에 거주하여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알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큰 부족장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갈 만큼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그랄랑 아비멜렉은 너무 세력이 커가지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따로 둘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힘 있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죠. 22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 그리고 아비멜렉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 아비멜렉을 아주 혼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그때도 얼마나 놀랬을 텐데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돼가지고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도 보았고, 그러니 여러 가지 소문 또 정황 자기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서로 평화조약 맺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데 임마누엘이 말,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 아닙니까? 어디든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와,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또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까지 봐야 됩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누가 그랬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아비멜렉은 세력이 너무 크고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재먹을 것도 찾아먹기 어려운 뭐 그런 처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물 파고 뺏기는 사람이고 아비멜렉은 남이 판 우물을 빼앗는 사람인 거죠. 아비멜렉은 박해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박해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아비멜렉은 괴롭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괴롭히는 아비멜렉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뭐 세력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유랑하는 그런 사람, 털을 잡고 있는 아비멜렉이 유랑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빼앗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빼앗기는 사람인데 빼앗는 사람이 빼앗기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고 또 이게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멋진 일입니까? 우리는 늘 뭘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부족장으로서 그렇게 늘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가 그랬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사실 오늘 본문에 발뺌하는데 고대 사회의 우물이라는 거는요 정말 중요해가지고요 더욱이 이 네겝 지역에 있는 창세기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옮겨갔다 그래 이 네겝이라는 데는요 1년에 한 번도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우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천 년 전 우물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썼던 우물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이게 네게브 지역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것은 사실 발뺌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방위비 협상하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는데 방위비 막 이게 거의 막 덤터기 씌우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에 무슨 그 장군을 미군이 폭격해가지고 죽였는데 트럼프가 너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불신자가 볼 때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마치 요셉과 같은 요셉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막 아버지한테 예쁨 받고 막 출세하고 이럴 때 아니고 요셉이 정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계속 인생이 꼬이고 수렁으로 빠져들고 언제 해결될지 모를 그런 문제 가운데로 얽혀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겉에서 그냥 우리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그게 얄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시야가 짧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 우리 길과 달라서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살아오는 인생을 돌아보기만 해도 내 뜻대로 안 돼서 더 잘 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 내가 측량하지 못한 복, 이런 것들이 인생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당장 우물 빼앗겼다고 해서 그 우물에 사실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년에 한 번도 비가 안 오는데 우물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 고대 사회에 물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생애에서도 우물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이게 살 길이 없는데 우물도요.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우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물을 봐도 30m, 40m, 긴 거는요 70m짜리 우물도 있어요. 옛날 우물. 우물을 파는데 그렇게 깊이 파야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우물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30m, 40m, 긴 거는 70m짜리 우물도 있다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때 판 우물이 지금도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물이. 근데 그런 우물을 파기가 쉬웠겠습니까? 물 나오는 자리를 찾기는 쉽겠습니까? 그거를 파내려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가지고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삶이요. 이게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쉽게 어렵다 힘들다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가 늘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편안하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100살이나 돼가지고 이삭 낳았다고 어제 우리 묵상하면서 와 했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 없이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 그거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뭘 기다린다고 할 때,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인생이 그냥 수월하고 쉽게 풀리는 것 아니고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버텨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버텨내며 살았던 겁니다.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삶이라고 해서 수월한 인생 아니었다고. 우리 인생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참고, 아브라함도 보면 휘청거릴 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스마엘 낳고 이게 다 휘청거리는 겁니다. 이스마엘 내 보낼 때 아브라함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정리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거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일들 속에서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빼앗아간 사람이 빼앗기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될 사람을 향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 내 생각대로 되거나 수월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참고 견디고 버티고 어떻게 보면 근근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게요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이게 믿음으로 살아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33절과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요. 이 네겝 지역은요.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가 없어요. 이 에셀 나무라는 거는 보통 우리 로뎀 나무 이런 거는요. 거의 덤불 같은 거예요. 원래는 그게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도망갈 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게 워낙 어디 햇빛을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요만한 그냥 야트막한 관목 밑에 이 사람이 누워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에셀나무는 아닙니다. 에셀나무는 우리로 치면 거의 느티나무 같은 겁니다. 에셀나무는 이게 천천히 자라고 대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나무가 커지는 그런. 그러니 이 에셀나무는요 쉽게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몇십 년 버틴다 내지는 계속 우리 자식들이 여기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심어놔도 소용없는 나무. 너무 천천히 자라고 너무 오래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왜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셀나무를 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살기 때문에 자기 대에는 이거를 뭐 누릴 수 없는 그런 에셀나무 심고 그 땅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기 인생은 영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자라고 단단하고 아주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에셀나무를 심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그 약속, 그 소망 붙잡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누가 볼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참 칭찬하고 또 인정해 주는 그런 복,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